16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림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들을 선하게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겸손함으로 주님 의식해 하옵소서. 무명으로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담배도 끊어주셨고 또 무슨 병이든지 다 치료하실 수 있을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김금자 집사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우리 김금자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치병이라고 그럽니다. 집사님 걸려있는 병이요. 그래서 날이 갈수록 몸에서 힘이 빠져나갑니다. 지금 이제 아마 특별히 혼자서 생활을 못하고 우리 김원자 집사님이 늘 곁에서 이렇게 보살펴드리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금자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예수님께 인도해 주세요. 박영숙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문영자 B군사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미리 드렸던 감사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선물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타교회 권승희 성도님 정희찬 정현정 자녀분들입니다. 감사의 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빛으로 송봉환 집사님 치료해 주옵소서. 박순옥 집사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되어 성수주일하며 사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명으로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주께서 주신 그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오니 또 감사하여서 주님께 드리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흠향하시고 가정가정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모두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늘 깨어 기도합시다. 오늘 청년부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성령 충만한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전뱅이로 있다가 남을 받은 이 사람은요 나이가 40여 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니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앉아있다가 그렇게 생활하다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는 소원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나도 한 번쯤 저 사람들처럼 두 다리로 걸어봤으면 하는 이것이 아마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걸어다니는 것이 꿈이고 비전이고 그것이 삶의 희열일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으라고 하는 그 순간에 온 다리에 힘이 생기고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멀리 소문에서나 들려오던 다른 세계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자신에게 일어난 것이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자신에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자신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관심이 아무것도 아닌 그린인 자신에게 임한 것 때문에 그는 감격했었습니다. 자신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걷기도 하면서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걷고 있는 것이고 똑같이 뛰는 것이지만은 그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달랐습니다. 똑같은 발걸음이었지만은 그 사람에게는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감격이었고 감사가 넘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걷는 것에 대해서 별 희열을 느끼지 못했지만은 이 사람에게는 달랐습니다. 한 걸음이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찬양이 나왔습니다. 아마 그 찬양도 다른 사람 눈치를 보면서 하는 찬양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의 찬양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 찬양이 큰 소리로 나왔을 것이며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아무것도 아닌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났다라는 이 사실, 이것 때문에 그는 몸둘 바를 몰라 했었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주인공이라는 늘 인생의 뒷전에 밀려있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이 찬송이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원래는 영적인 불구자였습니다. 그냥 걸어다닐 수는 있었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불구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영적인 나병 환자였고 걷지 못하는 영적인 불구자였습니다.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서 걷게 된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난 것이죠. 이 앉은뱅이에게만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개인 개인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이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닫게 되고 걷게 되고 영적인 불구에서 정상인으로 치유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발걸음 한 발걸음이 기쁨이 되어야 되고 감사가 되어야 되고 이 속에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많이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걷고 뛰면서 아마 그때는 찬양을 했을 것입니다.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쩌면은 앉은뱅이의 그 시절을 다시금 그리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편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것 그냥 던져주는 것 먹고 돈도 던져주고는 했는데 편안하게 그때는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었었는데 과거를 그리워하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걷게 되니까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을 그리워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아주 선별된 사람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고 뛰고 찬양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주인공인 것입니다. 그 감격을 가지고 그 사람이 했던 행동은요. 11절 말씀을 보면은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그랬죠. 그 나은 사람이요. 걷고 뛰고 막 찬양하는 걸 사람들이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10절 말씀에 그가 본래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랬죠. 사람들이 심히 놀라워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래서 그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이 붙잡으니의 헬라어 단어요. 크라툰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팔로 붙잡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팔로 붙잡았다라는 말이 아니고 어깨에 매달리다 또는 등을 껴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붙잡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보다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뒤에서 어깨를 감싸 안으니 이렇게 해석을 해야 정확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령과 함께 앉은뱅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켰을 때에 그는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을 했습니다. 도저히 주체할 수 없는 감격 속에서 그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주변을 둘러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놀라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 얼굴 표정을 보니까 그래서 그 나은 사람이 말을 하기보다는 달려가서 요한과 이 베드로와 요한을 등 뒤에서 막 껴안았습니다. 이건 쉽지 않은 행동이죠. 잘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껴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감격이 너무 컸던 것입니다. 자신을 이렇게 세워주었던 그 두 사람에게로 달려가서 그냥 껴안았습니다. 자신은 이들에 의해서 치유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답변해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거린의 이와 같은 행동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나은 사람이요, 베드로와 요한을 등 뒤에서 껴안는 모습, 이거는 생각만 해도 감격이죠. 부모가 자식을 등에 업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등을 안고 있는 이 그린의 마음 속에서는 얼마나 감사가 넘쳤겠습니까? 그리고 감격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거린으로만 대했지,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만 대했지, 인간 이하의 취급을 했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들은 자신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도 이 거린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였습니다. 이들은 서로가 온몸이 하나가 되어져서 아마 깊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것이고 아마 그 거린의 눈에서는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원래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죠.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물고기 잡다가 죽을 인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랬죠. 지금 바로 이 모습이 진짜 사람을 낚는 모습입니다. 사람과 더불어 감격해하며 껴안고 얼싸안고 울 수 있는 사람을 낚는 방법이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낚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었던 이들이, 은과 금도 가지고 있지 않던 이들이 어떻게 절망 속에 빠져있던 그 한 사람, 그 인생을 등에 엎어줄 수 있는 넉넉한 그런 등을 지닐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요, 두 말할 것도 없이 베드로와 요한도 그들의 두 팔을 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등을 안고 가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달라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람을 낚아가는 것입니다. 그 감격으로 사람을 세워나가고 살려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손, 이 손은요 무엇을 해야 되는 손입니까? 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붙드는 일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두 손, 이 두 손을 가지고 주님의 그 등을 안고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그 주님이 우리를 또한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안는다는 것,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이제 불구자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치유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님을 안는 것입니다. 주님을 안고 가는 것입니다. 등 뒤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격하면서 등을 안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안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뒤에서 이렇게 안은 것은 너무 감사해서 그런 것입니다. 눈물, 콧물도 흘리면서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를 불구해서 치유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하나만으로 그리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적인 우리를, 영적인 불구에서 우리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단 이것,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은 다른 것, 어떤 것보다도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걷고 뛰면서 큰 소리로 찬양해야 될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우리 입에서 더 자주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제일 큰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다른 것 쳐다보면서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좀 선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꾸 엉뚱한 생각이 들어오면은 그 자꾸 물리쳐야 돼요. 물리치면서 우리는 이런 선포를 해야 됩니다. 나는 비참하게 살다가 죽을 인생이었는데 나는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주인공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스스로 되뇌이고 선포할 때에 우리는 한 번 더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한 번 더 살펴보고 한 번 더 확신하고 한 번 더 선포할 때에 자꾸만 잊혀져 가는 것들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주님을 안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을 담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기사를 하나 보았었는데요, 인천에서 기부천사로 이름난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무료 급식소를 운영을 하면서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습니다. 폭력 조직 그 행동대장으로 활동을 하다가 교도소도 들락거리다가 이제는 마음을 바로잡고 무료 급식소를 차리고는 선행을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었죠. 이들에 대한 소문이 퍼져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표창도 받았고 2010년도에는 대통령 표창도 받았었습니다. 근데 무료 급식소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 지적 장애인 가족을 송두리째 집어삼킨 늑대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급식소에서 일하고 있는 지적 장애인 그 아주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그리고 그가 받는 국가 보조금 70만 원도 늘 빼앗았습니다. 한 2천만 원 정도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두 딸을 3년 동안이나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사에 제가 더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된 이유는요, 이 내용 때문입니다. 폭력조직 행동대장으로 활동하다가 교도소를 들락거린 후 개과 천선했다는 A씨는 지난 2005년 한 공중파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A씨는 자신을 목사라고 주변에 알리며 이웃들에게 축복기도까지도 했었습니다. 저에게 이 기사는요, 이제는 별반 그렇게 특이한 그런 기사는 아닙니다. 이제 사회에서는 목사 그러면은 인생의 맨 밑바닥에서 살고 있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한 직종으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인터넷 기사에서 많은 관심을 받으려면은 기독교를 욕하는 기사를 하나 쓰게 되면은 그러면은 참 많은 관심을 받습니다. 지금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 자신을, 사실은 이분은 목사 안수를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신학 공부를 하다가 중단을 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는 모든 사람은 다 그의 부인은 사모님이라고 그러고 이분에게는 목사님이라고 부르면서 함께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가면서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과연 믿음이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였습니까? 그들이 늘 드렸던 그 예배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까? 그들이 했던 기도는 또한 무엇이었겠습니까? 참으로 저는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를 닮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제일 먼저 이 이야기를 들었었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다 그의 스승이신 이들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를 닮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의 안 좋은 말로는 새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것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저 두 사람도, 그 형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위해서 기도했던들, 그들의 삶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해서 다 의롭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무디 목사님께서 한창 복음 전도에 힘쓰고 있을 그때에 일어난 일인데요. 그분이 모 지역에서 부흥회를 인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전단지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요, 무디 목사는 사기꾼이고 헌금을 유용하는 악한 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비방하는 글이었습니다. 무디 목사님을 돕는 일꾼들이 그것을 보고는요, 급히 무디 목사님에게 뛰어가서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금 어떤 사람이 이 전단지를 만들어서 목사님을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전단지를 이렇게 무디 목사님이 읽어보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들키겠습니다. 사실은 나는 이 전단지에 있는 내용보다도 더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항하기보다는 무디 목사님은 자신을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나는 이 전단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보다도 더 더러운 죄인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무디 목사님을 크게 쓰신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과 하나를 본다 하더라도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을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자신을 그렇게 인식을 했지만은 우리가 어찌 그분의 삶을 함부로 비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삶이 엉망이라고 어떻게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분의 삶은 우리가 비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닮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더 더러운 죄인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이 나는 죄수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가리켜서 죄수 중에 괴수라고 아마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당신은 왜 그랬냐고 이렇게 비난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니라고 나는 그러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을 뿐이 그분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맞습니다. 제가 그보다 더한 죄인입니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들었었죠. 베드로는 그 솔로몬의 행각에 서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요한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요한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다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거기에 서셔서 몰려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에 서서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바로 그 솔로몬 행각에 서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던 바로 그 솔로몬 행각에 서서 거기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겠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나에게서 예수님의 향기를 맡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서 엉뚱한 냄새를 맡으면 안 됩니다. 돈 냄새만 맡으면 안 됩니다. 정치 냄새만 맡으면 안 됩니다.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맡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도 뒤로는 돈을 빼앗고 성폭행하는 저들과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히 어떻게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이것을 증명하는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만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예수님 안고 예수님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감사와 찬송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나도 모르게 닮아가는 그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내 삶을 좀 돌아보시고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321장.